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역사 속 위대한 왕들이나 거대한 제국을 건설한 영웅들을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알렉산더 대왕이나 율리우스 카이사르 같은 인물들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런 영웅들 있잖아요. 그들은 하나같이 무언가를 정복하고 빼앗고 수많은 적을 짓밟으면서 자신의 압도적인 힘을 증명했거든요.
그렇죠. 세상을 통치하고 구원하려면 당연히 그런 엄청난 힘과 화려한 영광이 필요하다고 믿는 게 고대부터 이어져 온 인류의 아주 오래된 상식이니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아주 깊이 파헤쳐볼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이사야 53장을 본문으로 한 매우 놀라운 설교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방금 우리가 얘기한 그 인류의 상식을 완전히 박살 내버립니다.
네, 정복함으로써 승리하는 왕이 아니라 반대로 철저하게 버림받고 가장 수치스럽게 죽임방함으로써 승리하는 되게 이상한 왕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아, 이상한 왕. 표현이 딱이네요. 이번 시간 우리의 미션은 단순합니다. 이걸 그냥 오래된 고대 텍스트 읽듯이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네.
우리가 은연중에 갖고 있는 성공이나 구원의 공식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그 고난받는 종의 역설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는 겁니다.
아주 흥미로운 접근이네요.
비유를 하자면 약간 이런 거예요. 세상 구원할 막 화려한 액션 히어로를 잠뜩 기대하고 기다렸는데 막상 나타난 건 상처투성이에 너무 평범하기 그지없는 사람인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세상을 구원한 격이랄까요?
와, 정확한 비유입니다.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에서는 진짜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야말로 미친 개념이었거든요.
그럼 왜 당시 사람들은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온 메시아를 눈앞에 두고도 몰라봤을까요? 오히려 철저하게 외면했잖아요.
그 이유를 찾으려면 당시 사람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던 어떤 기대치를 봐야 합니다. 그들의 욕망과 직결되는 부분이죠.
아, 기대치요? 오늘 나누는 이 설교 말씀의 그 내용이 꽤 적나라하게 나오더라고요. 이사야 53장 2절 묘사 말이죠.
네, 맞습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며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도다. 이렇게 묘사하죠.
그러니까 막 특별한 후광이 비치거나 세상적인 권위를 뿜어내는 아주 화려한 왕을 기대했는데 막상 나타난 존재는 너무 볼품없으니까 그냥 고개를 확 돌려버린 거군요.
철저히 실망한 거죠. 자신들이 원하던 그림이 아니었으니까요.
자, 그럼 이걸 한번 깊게 파헤쳐보죠. 솔직히 인간으로서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게 뒤에서 밀어주는 강력한 신을 기대하는 건 되게 당연한 본능 아닌가요?
그렇죠.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마음이죠.
그런데 이 설교 말씀에서는 왜 이런 우리의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기대를 가리켜서 우리가 만든 우상이라고 뼈 아프게 지적하는 걸까요?
왜냐하면요. 고난이나 희생, 헌신 같은 불편한 가치들은 쏙 빼버리고 오직 나의 욕망만을 채워주는 수단으로서 신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아, 그러니까 신 자체를 존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한 도구로 본다는 거군요.
맞아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딱딱 움직여주지 않으면 언제든 헌신착처럼 버릴 수 있는 신을 원한 거죠. 이건 진짜 신을 믿는 게 아니라 내 욕망이 투영된 우상일 뿐이라는 겁니다.
진짜 뜨끔하네요. 우리가 막 신을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신을 내 마음대로 조종해서 내 이기적인 목적을 달성하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 지점이 인간의 자기 중심성을 아주 정확히 폭로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든 실 사람들이 십자가에 무기력하게 매달린 예수님을 보고 혐오하며 고개를 돌린 것도 어떻게 보면 그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수순이었겠네요.
네, 그들의 얄팍한 기대와 실제 메시아의 모습 사이에는 도저히 좁힐 수 없는 거대한 간극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메시아가 화려한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가 겪는 고난의 이유마저도 완전히 오해했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 오해가 이사야 53장 4절에 아주 잘 나타나 있죠.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고통받는 그를 보며 아, 저 사람은 분명 자기 죄가 너무 커서 신에게 저주를 받고 징벌을 당하는 거다. 이렇게 단정지어버렸어요.
겉모습만 보고 저렇게 비참하게 죽는 걸 보니 하늘의 벌을 받은 게 틀림없다면서 인과관계를 완전히 거꾸로 해석한 거네요?
일종의 끔찍한 피해자 블레임이 일어난 겁니다.
하지만 설교 말씀은 실상이 그 정반대였다고 아주 명확하게 선언하잖아요. 그가 찔리고 상처 입은 건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철저히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었다고요?
맞습니다. 여기서 기독교 복음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신학적 개념이 등장합니다. 바로 책임 전가라는 원리죠.
아, 책임전과 이거 되게 중요한 키워드잖아요.
네, 인간 스스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막대한 죄의 대가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신 지우셨다는 대속적 죽음의 원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받았다는 사실과 그대로 연결되는 거네요.
그렇죠. 완벽한 자리바꿈이 일어난 거예요.
여기가 진짜 흥미로워지는 부분인데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마치 평생을 갚아도 모자랄 엄청난 빚을 지고 완전히 파산해버린 상태인 거잖아요.
네, 내 힘으로는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죠.
그런데 재판관이 갑자기 법복을 훌렁 벗고 피고인석으로 내려오더니 그 빚을 자기 지갑에서 다 갚아버린 거잖아요.
맞아요. 정말 파격적인 은혜의 장면이죠.
그가 마땅히 받을 벌에서 나를 대신한 벌로 시각이 완전히 전환되는 순간이네요.
그 비유가 본질에 아주 가깝습니다. 대속이라는 건 단순히 장부에서 빚을 지워주는 어떤 회계 처리가 아니라 존재와 존재가 자리를 맞벗구는 거대한 사건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논리적으로 다음 질문이 하나 떠오르는데요. 그 빚의 규모, 그러니까 인간이 짊어진 죄의 무게가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다면 도대체 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할 재물은 어떻게 또 누구의 주도로 준비되는 건가요?
설교 말씀은 이 메커니즘을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아브라함과 이삭 사건과 연결해서 설명합니다.
아, 그 숯불에 뿔이 걸린 순양 이야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은 재물을 인간의 손에 맡기지 않으시고 친히 숯불에 걸린 순양을 준비하셨죠. 우리가 여호와 이레라고 부르는 바로 그 원리입니다.
여기서 제가 약간 반론을 하나 던져볼게요. 인간이 스스로 막 뉘우치고 정성껏 헌신해서 아주 훌륭한 재물을 바치면 안 되는 건가요? 우리도 노력이라는 걸 할 수 있잖아요.
인간의 노력, 물론 좋죠. 하지만 왜 이게 불합격 처리되는지를 이 설교 말씀이 아주 날카롭게 짚어줍니다.
왜 안 되는 건데요?
인간의 선행이나 종교적인 헌신 밑바탕에는 항상 지독한 에고, 그러니까 자리를 내세우려는 통제욕이 또아리를 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 통제욕이요? 막 신을 내가 조종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인가요?
그쵸. 만약 우리가 막 엄청난 노력이나 재물을 바쳐서 스스로 구원을 얻어낼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되게 당당해지겠죠. 내가 이만큼 바쳤고 이렇게 착하게 살았으니까 당연히 나한테 복을 주셔야죠? 약간 이런 식으로요.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신에게 청구서를 딱 내밀면서 신을 내 통제 아래에 두려는 교만한 마음이 작동하는 겁니다.
와, 진짜 소름 돋네요. 우리도 가끔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시나 하고 원망할 때가 있잖아요.
네, 그게 바로 신을 통제하려는 내 안에 에고가 발동한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함투성인 인간의 재물로는 절대적인 거룩함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이나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보면 오직 하나님이 공급하신 흠없는 어린 양 예수만이 유일한 길임을 강조하는 거죠.
우리는 자꾸 내가 무언가 대단한 걸 바쳐서 신을 감동시키려고 애쓰는데 정작 하나님은 아들마저 아끼지 않고 먼저 내어주셨다는 이 사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에게도 이 사실이 정말 엄청난 안도감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 주는 진정한 안식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이 완벽한 제물이 결국 십자가에 달렸잖아요. 근데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 비참하고 철저한 실패로 보이지 않나요?
표면적으로 보면 완벽한 패배죠. 로마 제국 시대에 십자가는 반역자를 가장 수치스럽게 짓밟는 끔찍한 사형 도구였으니까요.
이사야 53장 7절 말씀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같이 아무 반격도 못하고 잠잠하셨잖아요. 세상 기준에선 가장 절망적인 패배인데 참 아이러니예요.
맞아요.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설교 말씀이 말하는 전복적인 구원의 능력이 폭발합니다.
아, 전복적인 능력. 무언가를 밑바닥에서부터 완전히 뒤집어 엎는다는 뜻이잖아요. 도대체 미엇을 어떻게 뒤집었다는 건가요?
세상의 권력 구조와 승리의 공식을 완전히 붕괴시켜버린답니다. 세상은 늘 적을 밟고 올라서야 승리한다고 가르치잖아요.
네. 힘과 폭력이 세상을 지배하죠.
그런데 십자가는 내가 철저히 낮아지고 희생함으로써 적대감을 끊어내고 평화를 가져온다는 전혀 다른 차원의 승리를 보여준 겁니다.
가장 불가능해 보이고 어두운 방법으로 진짜 구원의 빛을 쏘아 올리셨네요.
네, 세상이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질적으로 다른 능력이죠.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의미요?
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 전복적인 능력이 단순히 2000년 전에 어떤 역사적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의 삶과 가치관을 어떻게 바꾸는지 그 실질적인 적용이 궁금하거든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20체가의 역설, 즉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진정으로 깨닫게 되면 우리 내면에는 크게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난다고 설교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변화는 뭔가요?
첫째는 나의 도덕적 파산 상태를 뼛속 깊이 자각하게 됩니다. 내가 적당히 선하게 사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저렇게 처참히 찢겨야만 내 죄가 덮여질 수 있었다는 그 심각성을 마주하는 거죠.
와, 내 죄의 무거움을 깨닫는 절망감이 먼저 찾아오는군요.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건 아니죠?
물론 아닙니다. 그 끝에서 두 번째 변화를 맞이하죠. 바로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맹렬하고 다음없는 사랑에 완전히 압도되는 겁니다.
견고한 자존감이 생기겠네요. 세상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는.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요? 저는 사실 이 부분이 제일 기대돼요.
네, 삶의 태도를 가장 실질적으로 바꿔놓는 건데요. 바로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점수를 따려 애쓰던 피곤한 종교 생활을 완전히 중단하게 된다는 겁니다.
와, 피곤한 종교 생활의 중단. 이 한마디가 주는 해방감이 엄청납니다.
현대인들은 신앙생활마저도 하나님께 칭찬받으려고 끊임없이 뭔가를 증명하려는 강박에 시달리잖아요.
맞아요. 이를 꽉 깨물고 만 노력하죠.
하지만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이 친히 모든 빚을 갚으셨다는 사실 앞에 그저 무장해제하고 안도할 뿐입니다.
진짜 우리가 눈을 뜨며 다짐해야 할 건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켜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일에 깊이 감동하며 사는 거군요. 이게 진짜 설교 말씀의 정수네요.
네, 십자가는 우리에게 더 이상 너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고 선언하는 자유의 헌장과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이 특별한 나눔의 시간을 마무리하면서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스스로 깊이 고민해볼 만한 여운을 남기는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네.
만약 여러분의 남은 삶과 신앙 여정이 내가 무언가를 더 해서 점수를 따야 하는 불안한 증명의 시간이 아니라 이미 치러진 엄청난 대가에 그저 감격하며 누리는 축제와 같은 것이라면,
아, 축제라면
당장 내일 아침 여러분을 기다리는 숨막히는 스케줄,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누르던 불안감과 그리고 내일 올려드릴 기도의 내용이 어떻게 완전히 달라질까요?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는 자유로움이 여러분의 하루를 어떻게 바꿀지 이 전복적인 은혜 안에서 꼭 해답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깊은 울림이 있는 질문이네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이 깊고 놀라운 이야기의 여정에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늘 평안하시고 일상의 은혜 축제가 계속되길 바랍니다. 평안한 시간 되십시오.